제 6장 영광스러운 교회. 주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라는 이 제목을 언급하실 때 직접적으로 우리를 이 반석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십니다. 그분의 피의 구속을 받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이 기초 위에 서며 그 위에 건축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전혀 분깃이 없습니다. 우주적인 교회이든 지방에 나타난 교회이든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시험을 거친 돌이시며 우리는 그분께로 이끌려져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 기초를 그의 출발점으로 삼는데 이는 이것이 분명한 유일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집이니라 고 말하고 이어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기초를 닦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미 닦으셨으므로 다시 다른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다른 곳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들 모두가 이 일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찬성과 동의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이미 다 하셨고 그분은 또한 그분이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올 때 그리스도는 이 사람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시므로 그 기초는 닦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기초 위에 서고 그 위에 건축되는데 문제는 그가 무엇을 그 위에 더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질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개의치 않으시며 우리가 무엇으로 했는가를 주의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일을 잘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고 논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섬겼으며 자신을 그분의 일에 들여서 그 기초 위에 건축했는가만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더 깊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묻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한 일을 보실 뿐 아니라 더욱 우리가 사용한 재료를 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른 본질이 있는지를 주의하십니다. 그분은 아주 쉽게 어떤 사람들이 견실한 사역자이고 어떤 사람들이 얕은 사역자인지 구별하십니다. 영적인 진리를 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본 것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차이점을 알아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분은 또한 각 사람의 아멘 배후에 숨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한 경고의 의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건축의 재료. 중량이 있는 것이라야 가치가 있습니다. 풀이나 짚은 싸고 가볍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비싸고 무겁고 영구한 것입니다. 가치의 관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고 은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금속이라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재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시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심과 하나님의 시험 및 성령의 인내하시는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특성을 우리 안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역은 십자가를 거친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만약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연단되었다면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러한 사역은 결국 불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필요가 가장 뚜렷한가? 내게는 어떤 방법과 자원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만에 이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가? 그분의 뜻은 내가 얼마나 하기를 원하는가? 그 영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거친 종이 고려하는 문제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과 말하라고 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과 가라, 그러나 이만큼만 말하라고 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기에게 가진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공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정하시도록 하고 그분의 움직임을 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풀과 잎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서 나오고 육체에서 나온 것을 가리키며 세속적이고 일상적이며 값싸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물론 그것은 쉽게 소멸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풀이 오늘 대지를 아름답게 옷 입힐 수 있지만 내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는 우리로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천연적인 말재주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사로잡고 느낌은 마치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대체 어떤 곳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더 견실한 가치를 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 자체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대해 말하면서도 육체의 위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영에 대해 말하지만 그분이 만약 참으로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우리는 과연 그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한 많은 일들이 그분의 뜻과 목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모두가 겨와 집같이 바람에 날려 흩어질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아마 아주 많은 것을 할 것입니다. 역경을 만나면 우리는 아주 쉽게 하던 것을 완전히 방치해둡니다. 우리는 느낌이나 흥분의 바람을 의뢰해서 한 일이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그날 불이 증명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를 막론하고 반드시 가서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대가는 대단히 큽니다. 대가 지불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값없는 것이지만 이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귀중한 대가를 들여야 귀중한 도를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이 대가는 너무나 크다라고 울부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손 아래서 공과를 배움으로 얼마의 것들을 우리 안에 짜여지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배움이 느릴지라도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하나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어떤 것들은 불에 태워지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저절로 소멸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시험을 통과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라야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심과 환난 가운데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물과 불을 거치게 하여 풍성한 땅으로 이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내적인 가치를 보십니다. 당신은 각양의 시련을 체험할 때 의혹을 갖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손에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그분이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총명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사고 그 자리에서 파는데 이쪽에서 들은 것을 저쪽에 가서 말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데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그릇이 가벼운가 무거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량이 재료의 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동일한 말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말 속에서는 당신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을 만지게 되나 다른 한 사람의 말 속에서는 아무것도 만지지 못합니다. 그 차이점은 사람 자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자신이 압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결코 매일 주님의 오심을 앙망하는 생활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실로 너무나 큽니다. 진실된 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 우리 많은 사람들의 어떠함은 항상 우리가 말한 것만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 영적인 일을 좀 더 적게 말했다면 차라리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재료에 대해 이같이 주의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짜 보석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보석으로 단장을 해본 부인이 그것에 대해 흥미를 느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평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열 단의 짚을 하나의 작은 보석의 가치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에 속한 모든 것, 감각뿐인 모든 것, 본질상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다 초목이며 결국에는 반드시 소멸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금과 은과 보석만이 영원하고 썩지 않으며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이 영원한 특성을 보기로 합시다. 하늘에서의 영원함.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원한 성질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특별히 교회가 전이요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몸의 주, 하나님의 전의 재료, 교회의 영원한 비밀, 몸의 성장, 신부의 보배로움 및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을 봅니다. 항목마다 모두 영원한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 번째 요점을 다루었고 이제 1장과 2장과 5장을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오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 문제에 답하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사도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하나의 예기된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정된 목표를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는 영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 역사는 오는 여러 세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 후에 사도는 다시 전진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는 마지막 한마디로 시간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총괄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곧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서 어떠한 구멍도 남기지 않고 화합을 잃지 않으며 그분 자신 안에 완전한 하나를 실현하는 이것이 바로 그분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체험은 항상 어떠합니까?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로서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이 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 풍성함을 만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우리 가운데 본래 더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할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말하거나 기도하여 우리의 교통에서 생명을 세워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은 사라지고 우리가 맛본 좋은 상황도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통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교회 중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의 정상적인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이것은 곧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분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몹시 갈망하고 이를 위해 수고하지만 이것은 실로 실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성취하려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러 이 불가능한 일에 참여케 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그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 각 사람이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가 미리 맛본 하나가 어느 날 온 우주의 실제가 될 것이고 그때는 어떤 것도 그분밖에 있지 않다고 보증합니다. 바울은 이 서신 안에서 과거의 낙원으로 돌아가고 장래의 낙원을 지향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신 것을 지적하고 또한 전진하여 오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말하는데 이 모두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 가운데 계시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일컫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그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교회는 이 시대에서 하나의 그릇으로서 그리스도를 담고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교회가 그분에게 이루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참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그가 만약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얻을 수 없다면 그가 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며 우리를 위해 마음과 힘을 다 쏟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소 안에 있는 그분의 저울로 새롭게 우리의 일을 평가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일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본다면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과 같이 설교하겠지만 우리가 본 것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후로 우리가 하는 것 중 단독적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이 한 가지 일, 곧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영원히 계시해내는 것을 위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묘한 일, 곧 교회의 역사는 영원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는 더욱 하늘에 속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는 것, 교회의 위치, 생활, 사역, 전쟁은 모두 하늘에 속한 것이며 또한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를 알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땅에 속한 것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만약 형식적이고 인위적인 기독교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을 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얻으신 목적은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이며 그 역사는 하늘에 속한 것이므로 절대로 땅의 속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세대 사람들을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는 두 세대를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의 인위적인 조직 혹은 제도를 세워서 우리의 일이 영원히 보존되고 없어지지 않도록 힘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의 세대 사람들을 섬기다가 죽었는데 이것은 중요한 생명의 원칙입니다. 미리 심겨지면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수확한 후에는 전체가 뿌리째 뽑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땅에 영구히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서 뿌리가 없고 땅에 속한 냄새가 조금도 없을 정도로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지나가지만 주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믿는 이의 영적인 간증은 반드시 하늘에 속한 것이어야 하며 결코 땅에 속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관계된 모든 것은 반드시 새롭고 살아있으며 현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고정적이고 정지된 것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일꾼을 데려가시지만 그분은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사역은 손해를 입지만 그분의 역사는 영원히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한 새 사람. 교회의 이 하늘에 속한 특성은 대단히 의미 있는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2장과 골로새서의 동등한 한 단락의 성경 구절 중에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당시의 세상에서 둘이 서로 대적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 다른 종족과 배경 혹은 다른 종파에서 왔을지라도 서로 찬동하는 신조나 기본 신앙의 입장 위에서 함께 모이기만 하면 그것은 본질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각종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와 전통과 관념과 배경이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그들이 함께 모일 때 각 사람이 밖에서 가져온 각기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교회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새라는 뜻에서 이런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우리는 유대 믿는 이와 이방 믿는 이를 합하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동일한 일에 대하여 더욱 명확한 표현을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시 한 번 세 사람을 언급하며 이 세 사람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을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다른 것이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인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대부분 하나의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가령 당신이 형식적으로 교회 문 앞에 서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한다 합시다. 무릇 원하는 사람은 그들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든지 혹은 무엇을 등에 지고 있든지 간에 모두 자유롭게 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양의 사람이 와서 먹었다면 그들은 무슨 자격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의 처음 반응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오합지졸이 자신들이 받은 것에 기인하여 서로 연합시키는 하나의 교통을 함께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지켜보십시오. 그들의 손에 들린 그 육중한 것들과 그들의 어깨에 매여져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들이 데리고 다니는 생축들과 그들의 차에 싣고 다니는 짐과 소품들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들이 들어올 때 당신은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것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들이 몸에 지니고 온 것은 혼잡한 시장이 되기에 족하며 심지어 더 형편없을 것입니다. 문은 좁은 것임을 다시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늘이 그것을 덮고 있고 문 앞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베푼 빵이 사람들이 함께 누린 생명을 상징한다면 이런 것들은 또한 다른 일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들어갈 때 얼마의 것들을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더욱 얼마의 것들을 버려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타락한 사람 안에서 어떤 것들은 교통의 간격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허물어지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또 다른 상징을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교통 가운데서 이 두 번째 조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국적과 피부색과 종파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 즉 버린 것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곳에 거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적인 특성과 국가의 경쟁과 계급의 전통과 개인의 선호와 옛 생명과 옛 족속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붙잡고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로 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며 또한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범위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있으며 그분은 반드시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셔야 합니다. 태초로부터 앞에서 말한 것에서 우리는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신약 가운데서 교회에 관한 가장 높은 계시를 주었음을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서신 중에서 말한 교회의 역사가 어떠한 순서에 따른 것인가를 유념한다면 이 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가 죄로부터 구속받은 것임을 볼 뿐 아니라 교회가 창세로부터 거쳐온 과정을 봅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죄를 언급한 연후에 죄인의 칭의와 거룩해 됨을 아주 상세하게 말하며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이와는 달리 더 이른 역사 안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부터 교회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진 것임을 말합니다. 비록 죄의 문제가 잇따라 오지만 그것은 2장에 이를 때에 비로소 자세하게 언급됩니다. 사실상 전체 서신은 우리에게 교회의 완벽한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때 교회가 차지하게 될 위치와 교회를 구속하고 그것을 그분의 목적 안으로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포함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보는 것은 만물의 가장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봅니다. 이것은 죄가 아직 하나님의 창조 안에 침입하기 전입니다. 비교해 볼 때 하와는 구약에서 교회를 예표하는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독특하고 심지어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여자들 각 사람이 모두 교회의 어떤 방면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교회가 신랑 앞에 이끌려지고 이방인 가운데서 선택되며 광야를 거쳐 좋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고 그녀의 제일 가까운 친속에게 완전히 의지함으로써 속량되어 그의 주를 위해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 일련의 예표 가운데서 하와처럼 그렇게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의미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사람이 타락한 후에 있었으므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도덕이나 책임상의 문제에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 축복받는 시기 안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는 교회에 대한 유일한 예표입니다. 하와는 오직 하나이고 유일하며 또한 완전히 아담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예표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고 지금도 죄에 만져진 바 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원초적이고 영원한 뜻이 그분의 아들을 위해 하나의 신부를 얻으시려는 것임을 완전히 표명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에 대한 하와의 예표는 이중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먼저 그녀는 아담의 일부분으로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에게서 취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곧 그의 몸입니다. 그녀는 다 지어진 후 아담 앞에 이끌려져 그의 신부가 됩니다. 다른 피조물도 그의 앞에 이끌려졌지만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를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와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과 온 예창조와의 전형적인 구별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타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로 인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담의 깊이 잠든과 깨어남은 새 창조를 성취할 뿐 아니라 동시에 타락이 만들어낸 새로운 국면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십자가의 역사를 예표합니다. 죄와 죽음은 반드시 십자가에 의해 처리되고 재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함으로 사탄의 권세가 깨트려지게 해야 했습니다. 모든 죄인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주 앞에 와서 속죄의 피로써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이 죄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서 주님의 구속의 승리의 전리품이 되었음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이 모든 타락의 역사 후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으며 또한 완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신성한 소망의 기적입니다. 설령 사람이 불행하게 타락했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사람을 저지할 수는 있었을 뿐 실패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육체 가운데 살며 심지어 구속을 입은 사람들도 거듭 죄를 범할 수 있고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어떤 것이 그 안에 심겨졌는데 그것은 죄가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의지하여 살도록 명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은 그들이 이 생명에 의해 살도록 십자가를 통해 해방되었고 그분의 지체 안에 분배되어 그들에게 능력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 대한 죄의 다스림은 깨트려졌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새로운 모양 안에서 생활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이외에는 결코 다른 대체물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 일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의 범위 안에는 오직 하나의 그릇만 있고 많은 다른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와 한 명을 지으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 개인은 생명이 없게 됩니다. 만약 교회가 없다면 나는 내가 얻은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생명주는 그분 자신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5장의 후반부를 보기로 합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에서 나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신부와 몸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첫 번째 사랑의 계명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를 대신해서 죽은 과거형의 사랑과 그분이 교회에게 정하신 목적을 위한 미래형의 사랑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관점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에서 우리는 또 두 번째 사랑의 계명인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를 봅니다. 이것은 그분의 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현재형인 한 가지에 기인합니다. 후자는 오늘날의 관점입니다. 첫째 단락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교회가 생명주는 분과 연결된 그분의 신부임을 강조합니다. 둘째 단락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영적으로 하나이고 결코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교회가 이제 생명에 있어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하나 된 그분의 몸임을 말합니다. 하나에서 둘이 산출되었고 이 둘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현재의 일은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품으며 질병과 흠에서 벗어나도록 보호하고 지켜줌으로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공손하게 말하거니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십니까?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크고 객관적이고 영원한 말씀인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비교적 작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레마는 항상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말들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우리들이 밤이 미치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내가 주의 말씀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성취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물과 말씀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분의 부활 생명의 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한 이 생명으로 제거해야 할 모든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후에 그분의 말씀은 그 드러난 것들을 처리하고 흠을 씻어내며 이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어떤 때는 아마 말씀이 먼저 오고 그런 후에 생명이 오는데 효과는 같은 것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생각하고 울었더라.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대하여 요구할 힘이 없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고 말씀이 역사하게만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오래도록 흑암 가운데 살며 자신을 모르는 데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기 원합니다. 때가 될 때 그분을 생명 삼고 완전하게 그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분의 배필인 신부로 예비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몸인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마지막에는 그분께 드려져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완전히 그분과 같을 것인데 이는 교회가 완전히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며 또한 완전히 그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회는 이미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께 드려질 수 있게 됩니다. 즉, 영광을 옷 입고 죄와 흔적이나 세월로 인한 주름이나 황폐한 시간이 없고 어떤 결점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사탄, 마귀, 사람, 혹은 천사, 심지어 하나님 자신에게도 교회를 공격할 여지를 주지 않으십니다.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새로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바로 그 복된 결과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매우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